좀 오래전에 조사한 조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조금 바뀔 수는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더라도 그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기관에서 비영어권 국가 105개 국가에서 약 4만여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1위는 어떤 단어였을까요? 네, 여러분들 생각처럼 어머니였습니다. Mother. 뭐 영어로 하든 그냥 한국말로 하든 다른 언어로 하든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정감이 있고 아주 아름다운 그런 언어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2위는 뭐였을까요?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머니 다음엔 아버지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 순서를 봐도 아버지가 먼저인데 2위는 애석하게도 Father가 아니었습니다. Passion이었습니다. 열정. 열정이란 단어를 비영어권 105개 국가에서 2위로 좋아하는 영어 단어로 꼽혔습니다. 3위는 어땠을까요?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3위도 Father는 아니었습니다. Smile, 웃음이란 단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기억되는 영어 단어로 꼽혔습니다. 4위는 어땠을까요? 적어도 동메달은 못 따더라도 4위는 돼야 될 텐데, 그죠? 4위가 Father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4위도 Father는 아니었습니다. 4위는 Love였습니다. 사랑. 사랑이란 단어가 비영어권 105개국의 4만여 명이 사랑하는 네 번째 단어였습니다. 아버지인 제가 도대체 아버지는 몇이나 될까라고 찾아내려가 봤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10위 안에 아버지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2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5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70위 안에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80이 넘어야 한 아버지란 단어가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서 야 아버지란 단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내 자신은 어떤가? 내 자신에게 아버지란 개념은 어떤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 그렇게 상위권의 랭크가 될 만한 그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조사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많은 자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아버지의 개념이 너무도 나쁘게 선정되어 있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마치 그렇게 인식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보게 됐어요. 아버지라는 개념이 너무도 좋고 너무도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장식되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마음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내용으로 친근한 모습으로 와닿을 텐데 비영어권 105개 국가 4만여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라는 단어를 70이 밖으로 내던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인식이 되질까 되지 않을까라는 안타까움이 사실 있습니다. 차라리 이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머니라고 했으면 얼마나 더 정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세상의 아버지 그로 인해 생긴 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개념을 통하여 확 바뀌어서 어머니보다도 더 좋은 단어로 어머니와 같은 아름다운 단어로 여러분들 마음 안에 1순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 중 한 명이 예수님 당신이 행하고 있는 그 기도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공생애 생활을 시작하셨을 때 굉장히 기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가 행했던 공생애의 사역들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초월적인 많은 이적과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중 하나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무리 공적인 일이 바쁘고 힘들어도 기도하는 일은 계속 화려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 속에도 제자들을 파송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보고를 듣는 그 바쁜 와중에도, 그리고 율법사가 나와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도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기도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그분의 삶은 기도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이 이루셨던 그 많은 이적과 기적, 초월적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기도에 있습니다. 그분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한 번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봤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궁금했겠죠. 그래서 그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그 예수님에게 당신이 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묻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자 중 한 사람이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신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그 기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그 세례 요한도 가르쳤던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그 요구에 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읽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주 기도문을 통하여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구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고 있지만 누가는 그 내용을 조금 간략한 모습으로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기도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를 이것과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일까요? 아니겠죠. 이 기도의 내용에 있는 골자를 가지고 그것에 맞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많은 내용들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도를 가르치기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은 뭘까요? 바로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요. 자,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합니다. 기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합니다. 기도는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는 본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표로 기도를 한다거나 혹은 모임 가운데 대표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 지금 이분이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청중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요?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문 외듯이 멀리 계시는데 그분이 들으면 다행, 안 들으면 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토해내는 그 기도의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어떻게 인식해야 되는지를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눌하고 아무리 투박해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있다라고 인식하며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들려지는 기도가 될 겁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청산유수처럼 아무리 그렇게 잘하는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식이 없이 청중들만 생각한다거나 다른 사람을 목적한다거나 다른 목표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기도를 가르치는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요 라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요 라고 하는 이 호칭은 단순히 부름에 대한 호칭의 의미를 넘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 개념은 당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호칭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것이 문제가 되고 흠이 되면 흠이 됐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가지고 토를 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신성모독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며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분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호칭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아버지로 생각하여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버지로 인식하고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요구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요구인 것 같아요. 아버지란 단어가 80이 밖에 있으니 그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한다. 도대체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일까? 아마 각자가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좋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리고 힘든 내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왜 그렇게 어려워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아주 어릴 적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란 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대요. 자기 평생에 아버지란 말을 써볼 일이 없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불러야만 기도할 수 있는데 자꾸 대표 기도를 시킨대요. 미치겠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내렸답니다. 오늘 하루 날 잡아서 내가 아버지라는 이름을 반드시 부르고 말리라. 그래서 차를 타고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하면 쑥스러우니까 달리는 차 속에서 혼자 외치겠다는 거예요. 10분을 달려도 그 소리를 못한답니다. 한 30분쯤 달리니까 저쪽 수원 근처까지 갔대요. 온 힘을 다해서 아버지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이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을 할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아버지라는 개념이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히 쉬운 말이고 친근한 말이지만 어떤 누구에게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고 알리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 아버지께 못 아뢰을 말이 없지요. 그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아버지라고 하는 내용들을 알게 된다면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요구를 아뢰을 수 있지요. 바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예수님은 기도의 내용을 알기 전에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인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도를 여러분들이 행할 때에 마음속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어떨 때 기도를 들으신다고 응답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열심히 하면 될까요? 진실하게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하다 안 되면 금식하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금식 기도해라. 하루가 없고 안 되니 3일, 3일도 안 되면 40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그런 일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응답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여러분들이 집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지나가는 아이가 집에 뜯어오더니 여러분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돈 50달러만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막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50달러만 달라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번, 세 번 자꾸 나가라 해도 나갔다가 또 들어옵니다. 반복하여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달러 줄 만한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주지 말라고 배웠으니까 안 주겠죠. 그렇죠? 왜 안 줍니까? 내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안 주죠. 그 사람이 아무리 정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무리 많은 이유를 갖다 대고 아무리 끈질기게 욕을 해도 그 사람에게는 돈을 안 줍니다. 왜 안 줍니까? 내 자녀가 아닌데 왜 돈을 주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가 헐레벌떡 뛰돌아오면서 50불을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냐고 묻겠죠? 안 주실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두 번 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에 자기 자녀가 아닌 사람이 뛰들어왔을 때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 아, 50불이 필요해. 지금 내 친구가 50불이 정말 필요해. 엄마, 나 50불만 줘. 그러면 웬만한 부모는 다 줄 겁니다. 왜 주죠? 너무 진실해서 주나요?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주나요? 아니죠. 사랑하는 아들이 사랑하는 딸이 요구하니까 주는 거라고.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과 내가 부자관계이고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응답되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진실했느냐 내가 얼마나 열심을 행했느냐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버지가 어떤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까지 내용 속에 보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를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한번 보세요. 32절에 보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뭘까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신다는 말은 그냥 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채워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필요한 내용들을 안다면 당연히 채워주죠. 안 채워질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아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다 채울 수는 없겠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내용들을 채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그런 분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버지가 없는 자들에게는 이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구하고 찾고 얻어야 될 문제이지만 너희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버지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제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 그러죠? 다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은 다 누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있는 경험이 없거나 소년 가정이거나 소녀 가정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책임져야죠. 얼마나 고달퍼요, 인생이. 그러나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오늘은 뭘 먹지? 내일 아침엔 뭘 해먹지? 이런 고민을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하면 이상하죠? 안 하죠? 무엇을 맛있게 먹을까는 고민을 할 겁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쯤 선택해야 되는 그런 고민이 있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고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누가 다 고민한다고요? 소년가정, 소녀가정들이 고민하죠. 부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너희는 내가 너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가, 얼마나 집요하게 인내하며 했는가, 그런 내용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부녀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자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식할 때 그 기도가 올바로 드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으로, 걱정과 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이와 같은 내용을 구약성경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읽었던 사사기 6장을 가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어린 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따라가는데 여전히 세상의 내용 속에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세상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아버지가 없는 자들처럼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가 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살아계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전에 우리도 다 이방인이었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한 사람으로 아버지가 없는 고아처럼 그렇게 삶을 살다가 끝마칠 그러한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헤매이던 우리를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이 오늘 함께 나눠지는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증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그냥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그런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라 주님의 피와 몸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증받는 시간이에요. 그 어떤 시간보다 귀한 시간이고 그 어떤 자리보다 아름다운 자리이고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누가 이 자리를 여러분들을 초청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가 이 자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통하여 지금도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로 생각하여 먹이고 입히고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와 같은 하나님을 기억하실 주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마음에 두고 공생의 3년 동안 시간을 투자했던 그 기도,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살아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고 해결받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완충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없는 그러한 고아처럼 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버지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사랑의 아버지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로 인식하게 하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아버지께 나아가는 삶이 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답답한 내용들을 아버지께 아뢰므로 아버지가 이루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